신명기 공부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헤렘, 진멸을 공부했습니다. 한 마을을 쑥대밭 만들고 모두 죽이라는 명령은 말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이방 종교인들을 조롱하고 죽여도 좋다? 이런 멍청한 크리스찬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려서 읽을 줄 알아야죠. 보다 더 큰 덕목이나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죠. 오늘은 나그네, 객이라는 뜻의 게르에 대해 공부하십시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며. 거류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민 갔다는 뜻입니다.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인이 된다는 말이죠. 사전적 의미는 stranger, 객, 손님, 여행자, 길손, 나그네, 방문자입니다. outsider, 외인이죠. foreigner, 타국인,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alien, 외계인이기도 합니다. wanderer, 불황아, 방랑자입니다. sojourner, 거류민, 체류자입니다. immigrant, 이민자의 뜻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은 문맥에 따라 약간 다르겠죠. 이들은 이주 노동자입니다. 계절형 일용직 일꾼들이에요. 땅이 없죠. 그래서 토박이들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착취당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아지면 채권자 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가난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겔, 나그네에 대한 시각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언약에 포함되느냐? Yes도 될 수 있고 No도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언약의 복과 벌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므로 영원히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법을 지키지 않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언약의 증표인 유월절 음식도 먹고 마시는데 참여할 수 없죠. 나그네냐 아니냐? 네, 이스라엘에 동화되고 유대주의로 개종한 사람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외인으로 남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나안 현지 사람들은 이스라엘한테 정복당했죠. 모두 죽고 남은 몇몇 사람으로서 외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사람에겐 나그네인 셈입니다. 혹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자 유민으로 흘러가 남유다에 정착해서 게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치, 사회, 경제의 소용돌이를 피해 이스라엘로 이민한 자들, 전쟁과 기근과 범죄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게 되면 이 또한 게르입니다. 타국인, 이방인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주로 객 혹은 나그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신명기 법 안에 표현된 네 단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미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레위인을 주목했죠. 하나뿐인 성전, 지방에 있는 레위인은 고유한 제사 업무로 밥 벌어 먹을 수 없는 계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독특한 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객, 나그네라는 단어도 특별하게 우리 눈에 띕니다. 신명기에서 나그네를 과부, 고아와 한 묶음으로 취급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맨 처음 등장하는데요. 왜 이 나그네가 과부와 고아와 함께 꿰어져 있을까요? 공의와 자선의 대상인 겁니다. 체류자, 여행자로 번역되지만 신명기 문맥에서는 사회 취약계층, 소외계층입니다. 과와 과부는 사회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건장한 남성 가장의 보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를 과와 과부 집단으로 묶어 놓아야 합니다. 신명기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더하여서 나그네, 게르를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정의 손길, 공의의 손길을 닿게 하는 특별한 도구가 게르입니다. 과부와 고아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잘 알려진 주제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고아와 과부로 그 단어 순서를 바꾸었어요. 뿐만 아니라 객을 그 앞에 떡 놓아가지고 객, 과부, 고아라는 3단어를 하나로 하는 조합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원문에는 각 단어마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th, the가 붙어 있죠. 그리고 복수가 아닌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식 같은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정관사도 빼버리고 각 단어를 레위인들, 객들, 과들, 과부들처럼 복수형으로 나열해버리니까 신명기의 의도를 찾기 어렵게 만든 영어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법은 이들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실제 사람들로서 힘없고 가난했다는 겁니다. 역사적 실체입니다. 사회학적으로 객들은 고아와 과부와 일용직 노동자들과 실직 레위인처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의 주변인 소외층이었습니다. 영어로 the marginalized. 그래서 먹을 것이 있어 굶을 걱정이 없는 여유로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신명기는 명령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라는 단어의 조합 앞에 객을 하나 붙여서 공식화된 세 단어 함벌 조합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이 조합을 8번이나 등장시키면서 신명기는 명령했습니다. 신명기의 정신이 얼마나 인도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가난합니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제외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했어요. 그럼에도 소외된 자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인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구조, 특히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 울타리 밖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경우 이스라엘 성인 남성과 연결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의 보호가 없는 신분. 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새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 보호자가 없으면 여자의 앞날은 모질 것입니다. 돈도 힘도 없는 여성은 고아 같으며 실직자 같아서 우리 사회에서 버린 자들과 함께 거론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는 이들의 존재를 알고 이들에 대해 글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이 사회의 참상을 기록에 담아두는 서기관들이죠. 신명기 책을 편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취약계층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등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뭡니까? 보호자가 없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격이죠. 공동체가 힘을 모아 이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등재시켜 놓아야 저들의 필수품, 삶의 기본적인 양식이 최소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후견인이 없어서입니다. 이들은 잘 먹지도 못할 뿐 아니라 힘도 없습니다. 나그네 역시 그렇습니다. 낯선 곳의 관습도 그렇고 특히 말이나 억양조차 다르며 특히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 쉽게 속을 수밖에 없으며 생존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객과 과와 과부 셋 모두 특정한 지역에서 자신들을 지원할 가족, 친인척, 네트워크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복지 제도마저 없다? 합법적이고 불법적 착취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구조 밖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레위인의 위치 때문에 사회의 소외층으로 전락합니다. 토지 소유의 길, 식량 생산의 필요한 수단이죠. 이게 막힙니다. 법적 보호가 사라집니다. 신명기는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주제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가족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왜 이 사람들이 취약 소외 계층으로서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빈곤한 집단에서 자손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끝날 수 없죠. 신명기는 고아와 과부의 재산일이 없는 레위인을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종교적 영역에만 가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확대된 것이죠. 신명기는 또한 고아와 과부의 객을 구제해 줌으로써 가족이라는 보호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역시 종교적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함의를 갖게 합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종교적, 사회적 영역을 종합한 신학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보다 더 큰 스케일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 사회 전체 행동 지침을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 취약 소외층을 돌보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이 명시적입니다.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객이나 나그네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죠. 이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이란 멸시와 천대입니다. 사기와 협잡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을의 아웃사이드 지위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돌봄이라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은 마치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듯이 벳압, 아버지의 집의 개념을 확장하면 가능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집이란 중요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자식까지 있으면 3, 4대가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 가족 안에는 공유하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나그네와 객을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울타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입게 합니다. 객을 아버지의 집, 가족 속에 집어넣는 신명기 대단합니다. 어떻게 대단합니까? 마을 혹은 나라 전체의 소셜 저스티스 시스템, 사회 정의 문제를 가족, 집안이라는 현미경 단위로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라는 뜻이죠. 이게 신명기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취약 소외청을 가족으로 받아들임. 입양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신명기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과 백성 누구나 그의 지위와 배경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와 사랑과 온정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신명기 법은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가족으로 영입 없이 객과 나그네는 울타리 밖에서 슬피 울며 한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 실존에서 이것보다 비참한 모습은 없습니다. 저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인이라는 이유로, 나그네라는 이유로 절대 배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객과 과와 과부를 보살핌. 다른 성경도 강조해요. 하지만 신명기가 유별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취약 소외청 관심이 대단하신데요. 이들에게 엄중한 공의와 사랑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 신명기 기록 당시 역사적 문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노예, 바벨론에서의 포로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취약 소외청이 눈앞에 보이면 역사적인 고통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온전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신명기는 명령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취약 소외청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둘러보십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압제당하는 자의 변호인이십니다. 공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과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떠미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취약 소외청을 돌봄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경의요, 존경이요, 흉내 내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취약 소외청을 돌보는 일은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복지 차원의 한 파트로서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신명기를 둘러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서로서로 돌아보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소외되거나 약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선구자적 일로 소집 통보를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공동체의 필요, 소외 취약층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구약, 신명기에서의 취약 소외층 돌봄이란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 공의, 사랑, 온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믿음의 핵심이죠.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둘 덕목이 아니에요. 온 지구촌으로 확장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신명기의 겔, 나그네와 객을 고아와 과부와 함께 묶어서 공부합니다. 주님, 신명기 기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파하는데 이 신명기의 텍스트를 가지고 더 공부하고 더 공부하여서 깨우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